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강해 설교를 쭉 해나가잖아요. 한 책을 정해서 그 책을 쭉 이어나갑니다. 특별히 어떤 절기라고 해서 절기나 아니면 무슨 주일 그래서 그 주에 맞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 본문을 쭉 이어가면서 그 내용을 다시 생각하는데 너무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사주일이라든지 아니면 부활주일이라든지 이 내용을 자주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주일 설교를 하는구나, 아 우리 교회도 이제 똑같이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상기하는 의미로서 감사주일 설교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없다 이런 얘기기도 아니고요. 절기는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 모든 것으로 너희들을 그런 모든 것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장래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절기로서 어떠한 안식일을 아니면 월상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은 일부러 3대 절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유월절이라든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칠칠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신구나,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은 확인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림자였어요. 그 모든 그림자의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것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의미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게 됩니다. 절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주일이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또한 이제 완성됐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날이 절기와 같고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일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일상이라는 것들이 주어지면 고마움보다는 짜증내거나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하나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나요? 매일매일이 감사의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성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찬양할 때 성탄주일 관련된 찬양은 12월달만 부르잖아요. 매일 부르시나요? 안 난단 말이죠.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주입식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날들을 하루 잡아서 일하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더 생각하고 그 모든 날들 속에서 감사와 부활과 성탄과 이 모든 날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했다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 맞는 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감사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한국 정서가 다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감사주일날은 앞에 단상이 세려지죠. 그리고 호박, 뭐 야채, 과일, 쌀 뭐 이런 것들 다 갖다 올려놓고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식이잖아요. 한국은 언제예요? 추석이죠, 추석. 사실 이 이스라엘 명절 속에서도 수장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사실 우리 추석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땡스기빙은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미국에 와서 전파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이 날이 어떤 특별한 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해놓고서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산다는 것과 행하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없는 말을 왜 또 썼을까? 감사한다는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인데 이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 아닌가? 이게 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으로 산다라는 이 말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주고 있는 말이에요.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정리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럴 만한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건 오직 은혜로만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로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그렇게 사용되는 거죠. 따라서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명이 주어진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찾지 마시고 이렇게 표현도 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그가 만드신 바 창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창조는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창조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그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살았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지음받은 자, 창조를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근데 사실은 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생에서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부터 소리가 납니다. 뭐라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전까지는 성령이 없으시다가 세례 받고 나오니까 성령이 임한 건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적이 없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를 떠나서 계신 적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단계, 그 스텝스텝을 밟아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먼저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한 다음 일이 뭐냐 하면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광야로 내모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큰 일을 행하고 뭐 전도 집회를 열고 부흥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이만큼 큰 사람이 왔습니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데 예수님의 삶에서는 성령이 임하자마자 광야로 나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는 기간과 같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을 보인 것이었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이었다면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일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면 이제 우리는 행하면 따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나도 그대로 따라가는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면 뭔가 초자연적인 일들, 병자를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앞일이 확 보이고 예언하는 은사가 나에게 생겼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보면서 참아내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내가 사랑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랑해야 하는 일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 일들을 이제 우리 삶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감사주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한 네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넉넉함의 원리예요.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한 절이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8장 전체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럼 안 아끼고 주셔서 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뭘 더 아끼겠느냐. 그 흔들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흔들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에게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맥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본 대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를 따른다라는 것이고 그것 그 성령 하나님을 따르려고 내 마음대로 그 앞질러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로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 성전이죠. 지금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서는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그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신 곳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죠.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뭐라고 불리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나가서 뭐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뭐라고요? 성도란 말이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신이 가진 걸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영원한 아이덴티티가 생긴 거예요. 영원한 아이디, 뭐? 성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과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잃는다고 하여도 여러분 자신은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조금 있는 돈, 뭐 건강 잃었다가도 얻을 수도 있고요.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생명도 사실은 없어질 것처럼 보지만 영원한 생명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있느냐 아니면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느냐 그 차이인 것뿐이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영원한 이름이 가져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가장 큰 기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마지막까지도 버려줄 수 없는 반석과 같은 표현을 쓰는 거죠. 태풍이 와도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슬픔을 잊게 하는 것이고 나의 눈물을 나의 좌절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허락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저 눈만 껌뻑이면서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감격에 겨워해야 되는데 아 이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 거겠죠.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잘 못해요. 마음으로만.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부여해지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을 때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꾸 우리의 눈이 내 이익과 내 편안함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할 뿐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결코 흔들리거나 조금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 세인트,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이세요. 아, 기분이 어떠세요? 세인트. 그게 앞에만 붙여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해지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이루고 계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딱 깨우쳤습니다.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 설교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표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것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 사역자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뭐 심지어 기적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속임수들이 너무도 많으니까요. 사탄도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순간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을 기초해서 보면 세울 수 있는데요. 쭉 내용 17절부터 계속 2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사역과 율법을 서로 대조를 합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것으로부터 너희가 이제 자유에서 나온 것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열리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을 때 너희는 그 법을 지켜라.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것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나는 지켰으니까 주님 나는 받아주세요.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나는 십일조보다 더 많은 것들, 봉사보다 더 많은 것들, 회개보다 더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나는 그게 내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율법의 원리는 지키면 살고가 아니라 그 지켰기 때문에 나는 받을 만한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 내 힘, 내가 한 일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도 인정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율법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율법으로 행하였으나 열심히 행하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이 공로는 행위의 원리로 행위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 한번 한 것,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속인 대가는 어떤 거예요? 영원한 대가입니다. 그 하나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져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열심으로 살아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그걸 오해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6장 15절에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옛날 그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단지 내 편안함을 위한, 나를 위한 복음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아들을 죽여서 건졌는데 아들을 또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죽인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무 값없이 홀대히 여기는 거라는 거죠.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없겠냐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는데 목사님 잘 안 돼요. 아는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안다면 바뀝니다. 한꺼번에 획 바뀌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거쳐서 그 바뀌어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잘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전과 같이 아니 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경에까지 떨어지는 것이 과연 내가 맞나 자책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왜? 성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맞나? 갈등과 고민과 헷갈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마음 놓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착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마조마하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세상이 얘기하는 교양 있고 뭐 격식 차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은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율법의 삶과 대조되는 믿음의 원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원리대로 삽니다. 따라서 이 감사도 믿음의 원리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원리, 은혜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그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원리는 이제 주인과 이 주권이 바뀐 원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인이 이전까지는 나였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나는요?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쫄자. 종이죠, 종. 우린 종입니다. 하나님이 폭군처럼 야, 종, 너 이거 해. 갑을 관계, 요즘엔 그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갑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종이 주인을 불러서 예, 종아, 저쪽 저 건너편 마을에 좀 다녀와. 종이 열심히 갔습니다. 갔다가 왔어요. 갔다가 온 이유는요, 왜 가라 그랬는지 주인이 왜 가라고 했는지 그 마음을 알고 가서 하고 오는 것과, 갔다 왔는데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그것과는 완전 다른 거죠.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라고 하셨는지, 그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인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참 기쁘고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죠. 이걸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 모든 것을 채워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너는 이것밖에 안 되니 저기 가서 더 열심히 해라, 힘들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손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에 맞나요? 한 번쯤은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소위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간에 서로 밀당을 한다면서요. 밀당이라는 말은 아세요? 밀고 당기기? 하나님께도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의 손과 발이 그래서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제 열매들이라는 것이 맞춰져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지. 하나님의 열매가 맞춰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이거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은 항상 머리 꼭대기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그래서 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가장 자녀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손길로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갑니다. 왜?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려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에 합니다. 바라기 때문에 하는 원리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아니면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죠. 소위 얘기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야, 나는 이 일을 행했다 좋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 나는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내가 가진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 신앙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 더 나아가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만큼 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낮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낮은 자가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해서, 뭔가 변해서, 잘하던 것, 세상을 좋아하던 것에서 변해서 내가 이렇게 왔으니 하나님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 그것으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진안하게 싸워가고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 삶이 주님은 그것을 가장 어여삐 보십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무릎 꿇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순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열매라는 것이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인내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정말 매 순간마다 두근두근 되는 그 감사들 뼈를 때리게 하는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열매를 맺자, 절제해야지, 온유해야지 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 주님이 내 인생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가 어찌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올 이 추수감사 주일은 그저 나에게 일어난 일 간당간당하게 이 힘든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구나 라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 넉넉한 승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바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분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리의 감사의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생명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삶을 주여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성령께서 맺혀가시는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감사 주일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더 많은 감사를 주님과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